어제 아침에 읽은 41장 말씀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큰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잘 이름이 없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앞뒤 정황을 생각해 볼때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하마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41장 말씀에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과거 성경의 세번역 이전에 과거 성경에는 그냥 악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대 히브리어에는 악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악어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 동물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히브리 말을 여러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 욥기 3장 8절 말씀에서 용으로 번역을 했고 또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은 바다의 뱀 그렇게 번역을 했고 시편 104편 26절 말씀에는 고래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거대한 동물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리워야단이라는 말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생김새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김새를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이 리워야단을 악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다. 그 악을 묘사하는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히브리어의 악어라는 말이 자체가 없었지만 묘사된 모습이 악어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이고 또이 리워야단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용이나 바다의 뱀이나 이런 번역으로도 했던 것은 알려지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괴물 같은 그런 존재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악의 상징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들도 더러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는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포악한 그런 동물로 나타내면서 이것이 악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런 밀림지대에 서식하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사람에게 위협적인 동물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마와 악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포악하기도 하고 힘에 강하기도 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로 잘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삼키기까지 하는 그런 맹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두 동물에 대해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동물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동물들에 대해서 붙잡아 매놓을 능력도 없고 어디 시장에 가서 팔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행동을 제어할 길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공격해도 타격을 받지도 않고 하는 이런 동물들인데, 이런 동물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동물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고 길들일 줄 모르면서, 무엇이 잘났다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니, 강하니, 담대하니, 그런 말을 할수 있겠느냐. 인생은 단지 연약할 뿐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해 그것을 메워 두겠느냐? 절대로 이 동물이 사람에게 굴복하거나 길들여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장난감 다루듯이 애완동물 다루듯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도 없고 함부로 가지고 놀수 있는 애완동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생 그대로 포악성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동물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네가 능히 많은 창고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 건져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감히 동물에게 이런 동물에게 덤벼들거나그것을어떻게잡아보겠다고는생각을할수없을만큼이동물들이강하다는것을말합니다그래서10절말씀에보시면아무도그것을격동시킬만큼담대하지못하겠거든누가내게감히대항할수있겠느냐했습니다그동물하나도제대로다스리지못하고대항하지못하고지배하지못하면서왜사람이하나님께자꾸대들기도하고하나님께저항하기도하고그렇게하느냐는겁니다이세상에있는미물한가지도마음대로임의로이랬다저랬다하지도못하는인생이하나님은제마음대로움직일수있다생각하고함부로말해도된다생각하고하니그모습이얼마나교만하고악한모습이냐라는것입니다이성경전체욥기전체에서욥을설명하면서그는일생동안정직하게살려노력했고또경건한신앙생활하려노력했고할수있는대로주변사람들을돕고섬기고살아가는그런사람이었지만결국은그가그자신의의로움에너무도취해서그것이마치자신의완전함인양그모든능력이자기로부터생산되는것인것처럼교만한생각을했고자기부족에대해서인정하지않으려했을때하나님께서그를책망하시는내용이38장이하에서계속기록되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오늘11절말씀보시면누가먼저내게주고나로하여금갚게하겠느냐온천하에있는것이다내것이니라이말씀은이렇습니다하나님께서누구에게빚진것이있어서의무적으로하나님께서누구에갚아야되실분이냐는겁니다이세상모든것이다하나님의것인데모든것이다하나님의것인데하나님께서주인이시니주고자하는자에게주시고거두어가할자에게서거두어가시는것이하나님의주권적인역사인데마치우리는하나님께내가무언가를빚준다음에그것을빚쟁이가독촉하듯이하나님께그런자세로이것을달라저것을구하고그렇게한다는것입니다하나님누구에게인가빚을졌기때문에의무적으로그빚을갚아야될그런존재가결코아니시다는것입니다모든것의주인이시다는것입니다욥이비록어려움중에빠져있고환난중에처해있고까닭없는고난으로고생을당하기도하지만그또한하나님의역사일뿐이고하나님께서사시는일에대해서누구도이래라저래라할수없는것인데욥자신은마치자신이건강해야될자격이있는것처럼자기는환난을당하면안되는것처럼그렇게생각한다는것입니다어려움을당할때우리가그런생각하면하필은왜나에게이런일이생깁니까어째서저에게이런시험을주십니까하고하나님께기도할때있습니다욥이그렇게기도했지않겠습니까왜이런일을제게일어나게하십니까하고기도합니다근데세상사는사람들이다이런사고당하고저런어려움당하는데그런여러가지일들이우리가운데생길수있는가능성이항상있는세상이어서또인생의육신이라는것이늘연약하기짝이없는것이어서이거친세상을살다보니부딪히기도하고넘어지기도하고하는것이지그게무슨예외라고하는것이어디에있을수가있겠습니까사람에게가장큰사건은죽음이다가오는것인데거기에또한예외가어디에있겠습니까때문에우리가하나님께서는당신의능력과주권으로모든사람가운데임의로역사하시고능력으로역사하시는분이시지누구에게매여있거나의무가있거나그런분이아닌데우리는하나님을마치자기하인부리듯이마치그렇게이거하십시오하면하시고저것하십시오하면하시는그런분으로생각하는교만함이우리에게있다고하시면서욥의그교만에대해서책망하고계시는것입니다모든것이다주님의것일뿐이다라는겁니다12절말씀이하에서는이악어가가지고있었던신체적인힘물리적인강함이런것들을계속해서열거해나가십니다그래서12절에서18절까지는 강인한 악어의 체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그가 물가를 헤집고 다니면서 호흡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특히 이 1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지나갈 때 무슨 화염이 생기고 이런 모습을 설명하는 말을 보고 아 이건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그런 동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동물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욥기 자체가 상당히 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편과 마찬가지로 욥기 자체가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악어가 물길을 헤치며 다니는 만들어내는 물보라와 그런 강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 자체가 정말 입에서 불이 나오는 무슨 동물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묘사한 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욥기가 가진 문학적 특성이 바로 그와 같은 신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서는 이 악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2절 말씀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말만 감돌 뿐이구나. 사람이 한번 이것을 잡아보겠다 다스려보겠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상대해보니 도저히 안 되는 동물이고 인간으로서는 상대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절망감만 감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사람의 삶 앞에 이런 악어 같은 존재들이 등장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길들여지지 않는 일,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으면서도 애를 썼으면서도 다스려지지 않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전히 거친 현실이 내게 장래로 남아있고 나는 도저히 그것을 다스릴 힘도 권능도 없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절망감이 생겨나게 되고 어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현실 앞에 마음이 점점 더 무너져 내리게도 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세상 현실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고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악어가 물에서 난동을 피우면 그 사람이 이걸 절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현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생겨나는 난동치듯 소용돌이치듯 하는 이 현실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뿐이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욥으로 하여금 그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욥이 자기 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 자식들이 다 죽고 종들이 다 하루아침에 몰살을 하고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고 몸은 병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그 현실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그 속에서 울부짖어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거친 폭풍 같은 현실이 자기 삶을 위협하고 이제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현실인데 길들여지지 않는 악어나 하마처럼 자기 앞에 다가온 현실 그렇게 무섭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장에 가면 드디어 욥이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현실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악어를 길들이고 다스려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하마를 정복해야 될 만큼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홀로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 하나님 의지해라, 이 하나님만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거친 현실을 다루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폭풍 일어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폭랑 일어나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과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현실을 다스려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알고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 내게 찾아오실 분이 우리 주님뿐이신 것을 알고 그 주님 곁들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모아져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